오늘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조금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13절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또그세 친구가 이제 뜻을 정했고, 그리고 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그가 참 찾아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지혜 또 학문,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참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선발되어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참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뭐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했는데, 이제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으시면,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이 사회 생활 가운데 참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참또 대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들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출세했고, 또 오늘 같으면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다니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자그 직장에서 최고의 상급자였던 그 왕, 그 왕의 소위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이제 1절부터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1절에 보면 마음이 아주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자기가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제국을 세워놓고 나면 세우는 것도 힘이 들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뭐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이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갑작스럽게 꿈을 꾸게 됩니다. 꿈.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최고 통치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미래와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번민하고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그런 소위 브레인들이죠. 이제 술객과 술사, 그 당시에는 이 왕궁에서 고용하는 그런 뭐 소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박사와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무슨 고민인고 하면,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너무 번민이 된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알려줘야 된다. 뭘 요구했는고 하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꿈의 내용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알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을 알려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의의가 없겠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박수와 그 이제 술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시간을 벌어서 내가 꿈 이야기하면 엉뚱하게 둘러대가지고 이제 이 상황이 바뀔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구나. 만일 너희들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때까지 너희들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천하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 우리가 뭐, 소 이런 말이죠. 당신이 꿈,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어디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이꿈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소위 시위대장이죠. 시위대장. 그 시위대장한테 전달을 해서 이제는 이 시위대장이 그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러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이 이제 누구도 찾으러 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박사와 술객 중에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 1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 왕의 근위 대장 이 아리옥이 참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러 갔는데 그때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들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 어느 누구도 이거는 해결하지 못했죠. 해결하지 못했던 꿈의 내용,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린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과 해석,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부탁했죠?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때 19절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19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이 은밀한 것이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세 친구와 함께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동역자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20절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유가 뭐죠?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잘 보십시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왕들을 폐하고 세우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정말 이것은 가슴 뭉클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망해버린 나라,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 그 시위 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와 능력은 뭐였죠? 여기에 참 다니엘이 깨달았던 지혜와 능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상사, 어떻게 보면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최고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생활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사장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상급자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야 정말 우리가 저런 상급자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바로 저런 뭐 제정신이 아닌 저런 어떤 왕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좌절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반란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과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은 소위 교회와 관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하면 직장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 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죠.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작스런 주변 여건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적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방법,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은 결국 뭐였느냐?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 부분은 금과 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그 노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 발 부분, 발과 그리고 이제 이 맞아요. 이 종아리 부분은 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철과 흙으로 섞이게 됩니다. 결국 내용은 뭐냐?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납니다.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니엘서가 앞으로 가르치게 되는 내용이죠.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어서 세워진 페르시아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국을 이어서 세워지게 되는 로마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34절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34절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렸을 때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머리 금과 은과 놋과 철로 이루어졌던 거대한 신상,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닌 간 돌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신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그 작은 돌이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이제 35절을 보시면 해석도 똑같습니다. 이런 나라들, 그 다음 나라들, 그 다음 나라들이 이어지는데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을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제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이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번역이 바뀌면서, 과거의 이 개역 성경은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지금 개역개정은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이 좀 어감이, 뜻은 비슷한데, 우리 돌은 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돌은 떠낸다 그러잖아요. 돌은 떠낸다. 그래서 이렇게 참 돌을 해서 그 돌이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서 돌의 일부를 떠냅니다. 떠낸다. 그래서 과거 번역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아니고 떠인 돌입니다. 떠인 돌.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서 돌을 떠낸 떠인 돌. 그런데 손으로 떠낸 것이 아닌, 손으로 떠낸 것이 아닌 그 떠인 돌이 나타나서 인간이 세운 거대한 제국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인 돌은 뭐죠? 마치 골리앗을 깨트렸던 다윗의 물맷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맷돌이 인간이 세운 거대한 제국을 깨트려 버립니다. 저는 참 이 떠인 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거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때 참 이 대학생들을 지배했던 것은 소위 그 운동권 가요였습니다. 운동권 가요. 혹시 노래를 찾는 사람들, 뭐 노차사라든가 이런 소위 운동권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퇴폐적인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을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떠인 돌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떠인 돌이라는 그룹. 그러니까 참 이것은 아마 한 몇 년 지속이 되다가 뭐 사라졌지만, 그때 이 떠인 돌이라는 이 찬양팀, 이 찬양 팀원들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학문과 사상 영역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당시 우리 교회를 향해 도전했던 게 뭐냐? 우리의 찬양은 교회 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거대한 세상의 제국을 깨트려 놓을 수 있는 떠인 돌과 같은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떠인 돌이라는 그런 하나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들은 교회 속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노래가 이 거대한 제국을 깨트릴 수 있는 떠인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떠인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인간의 제국, 어떤 거대한 제국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제국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신 그 떠인 돌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참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 2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왕이 갑자기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줘. 이거 안 하면 다 죽인다.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셨어요. 저도 이제 지난 5년 반 정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이 거센 파고를 넘어설 수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머리로서는 제 이해로서는 방법이 없었던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이 없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놓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전혀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해결책이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은밀한 그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잡았던 그런 추천으로 그 세 친구들도 높이 올라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변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다윗은 이 다니엘은 놀라운 기회로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참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사와 공장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는 은밀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 속에서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할 때 뭐 영어도 되지 않고 뭐 그래서 참 이렇게 논문을 쓰고 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한 번씩 물러서서 빈말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논문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저의 지혜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꼭 어떤 기분이 드느냐? 정말 그 홍해 바다, 그러나 그 바다에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육지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홍해 바다 속에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주어지고 통찰력이 주어져서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를 마치게 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서 학생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죠?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우리 이 다니엘이 직면했던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내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릴 것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이 거대한 인군의 인간 제국, 인간이 세운 그 제국, 그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뜨인 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2015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뜨인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